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미국 속으로를 전해드리는 박영서입니다. 벌써 금요일 저녁이네요. 금요일 한 주간의 수고로움을 다 풀어주는 어쩐지 여유로운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금요일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모쪼록 몸도 마음도 다 편안한 시간이시길 바라고요. 자, 매주 금요일 미국 속으로 이 시간에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는데요. 박은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미주 한인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해가면서 한인들도 이제는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취미 활동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취미들 가운데는 꽃꽂이나 서예도 있고 축구나 농구, 심지어 씨름까지 다양하게 운동들을 즐기시는데요. 이들은 각 동호회별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친목도 다지고 실력도 쌓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력을 뽐낼 전 미주 체육인들의 대축제 미주체전을 앞두고 워싱턴 지역의 한인 체육인들의 준비 모임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올해 미주체전은 언제 있죠?
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미주체전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미주체전은 매 2년마다 각 주를 돌아가면서 열리는데요. 평화의 물결이라는 구호를 내건 올해의 대회는 멀리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총 24개 주에서 4천여 명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기량을 뽐내고 또 친목을 다지는 그야말로 명실상부 전 미주 한인 체육인들의 대잔치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워싱턴 선수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워싱턴 대표단은 축구와 배구 등 구기 종목을 비롯해 육상, 수영 등 모두 17개 종목에 2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 규모면은 경비도 만만치가 않겠네요.
네, 이렇게 큰 대회를 치르자면 역시 뭐니뭐니 해도 경비 문제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경비는 약 16만 불인데요. 이거 워싱턴 한인사회는 최근 있었던 버지니아텍 총격 사건의 충격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가 종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위한 모금 활동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기금 마련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매 2년마다 열리는 건데 언제나 체전 갈 때는 우리가 경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또 이번 경우에는 정신대 문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버지니아텍 사건도 일어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하지만 워싱턴 선수단을 이끌게 될 황홍균 단장은 어려운 시기에 맡은 중책이지만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뭐 어려운 시절에
중책을 맡게 됐지만은
뭐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또 헤쳐나가야 되니까는 이러한 기회가 어떤 우리 동포 사회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워싱턴 파이팅!
지난 13회 미주체전 때 워싱턴 선수단의 성적은 종합 3위였습니다. 하지만 미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대회를 통해 한인 1.5세와 2세들에게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그리고 1세와 2세들 간에는 좋은 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역시 그 우리 자랑하는 그 2세들 또 1.5세들에게 그 스포츠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미주체전이야말로 그 우리 자랑하는 그 2세들 또 1.5세들에게 내가 과연 누구인가를 갖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그 버지니아텍 사건을 봐도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2세들을 위한 체전이 그 중에 큰 종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샌프란시스코 체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 확보를 위한 이들 체육인들의 발길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아자! 아자! 아자!
네, 몸 튼튼, 마음 튼튼.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고 하죠. 우리 워싱턴 체육인들의 열정과 저력으로 이번 대회 무사히 잘 치르리라 생각됩니다. 박은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뉴욕 한인사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내내 노인들을 위한 잔치와 어린이 행사 등이 뉴욕 곳곳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부모님 효도 선물을 위한 박람회가 일찌감치 열려서 한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뉴욕 최수진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에 무슨 선물을 드릴까 고민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로 현찰이 최고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건강을 선물하는 자녀가 효자, 효녀라는 말로 바뀌고 있습니다. 돈보다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5월 가정의 달을 준비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에게 더없이 편리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의 첫째 날까지 사흘간 열린 박람회의 주제는 부모 그리고 효라고 황보승용 기획실장은 말합니다.
이번 박람회 기본 취지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이제는 현금으로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선물하자라는 취지였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들 구입도 하시고 건강제품들을 사기도 하시고 건강식품을 구입하셨습니다.
부모 효 박람회가 2회째라는데 제가 1회째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2회째 와보니까 정말 부모님들한테 선물할 게 많고요. 그리고 가격도 싸고 좋고. 박람회를 찾은 한 여성은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고르던 중 손운동에 좋다는 제품을 발견하고는 보물을 찾은 듯 환한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뭐 있나 일단은 보고 그다음에 뭐 살만한 거 있나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저희 어머니 이런 거 하나 사다 드리고 싶어요.
광침이래 노인네 황침 이거 손운동 하시는 거.
그야말로 현대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건강 웰빙에 관한 모든 제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할 수 있어서 무척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박람회니까 주로 한국 제품들이 많이 소개됐겠죠?
네, 물론입니다. 요즘은 미국산이나 외제보다 우리 한국 상품이 더욱 우수하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한인들은 물론 타인종 사회에서도 한국 제품을 찾는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래전 이민 와서 한국 제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한인들도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국인의 우수성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 다 처음 보는 거 모르는 건데도 라디오에서 듣기만 했던 건데 괜히 기분이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더 느끼게 되고 한국 사람이 머리가 참 좋다는 것도 느끼게 되고 예, 그래요.
건강식품부터 시작해서 운동기구, 전자파 차단조리기, 그리고 높은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산 속옷 등 수없이 많은 한국 제품이 소개됐는데요. 특히 한국 속옷만 고집하는 어르신들이 직접 박람회장을 찾아 물건을 고르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상 노인뿐 아니라 젊은 층의 한인들도 양말이나 속옷만큼은 한국 제품을 선호하고 있기는 하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자, 이제 박람회는 끝났고 앞으로 한 달 내내 여러 가지 행사가 마련돼 있다고 하죠.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잠시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어린이를 위한 민속 큰 잔치가 5월 13일로 잡혀 있습니다. 퀸즈 커닝햄 파크에서 하루 종일 진행되는 민속 큰 잔치에서는 제기차기나 투호, 씨름 등 한인 어린이들에게 생소한 전통 놀이도 마련되어 있고 어린이 한복 패션쇼도 열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인 18일에는 노인운동회가 열리는데요. 매년 열리는 노인운동회 회에서는 음식도 무료로 제공되고 각종 게임 우승자와 경품 당첨자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제공됩니다. 또한 매년 5월에는 충효 국민운동본부 뉴욕지부에서 효자 효부상 시상식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병든 노인을 정성스럽게 간병하고 있는 자녀와 며느리 등이 효자 효부상을 받게 됩니다. 한편 5월에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뿐 아니라 스승의 날도 들어있는데요. 뉴욕 한인학부모회가 오는 24일 개최하는 스승의 날 행사는 한인뿐 아니라 공립학교 교장과 교사들에게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알리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에 뉴욕 한인들의 일정이 매우 바빠질 것 같으네요. 주말마다 한두 가지씩 행사가 열리니까 어느 곳을 가야 할지 아마도 즐거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카고의 이경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낚시터를 다녀오셨다고요?
네, 지난 일요일 시카고에서 70마일 정도 떨어진 모리스 일리노이 강가에서는 중서부 한인 낚시회의 춘계 낚시대회가 열렸습니다. 김명렬 회장은 이번 대회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에 두 번 하는데 춘계 낚시대회만은 여기 있는 회원들 위주로 이제 오붓하게 낚시도 하고 친목도 다지고 또 여자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남을 듣도 씁니다만 이제 이렇게 주부님들이 부부 동반으로 많이 오셔가지고 하루를 즐기는 거죠, 같이요.
낚시하면은 대개 남성분들만의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번 대회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여성분들도 많이 오셨다고요?
네, 회원 대부분이 부부 혹은 가족 단위로 참가했는데요. 낚싯대를 들여놓고 아내와 함께 달래며 취나물, 국화나물 같은 봄나물을 뜯으러 다니는 남편들도 보였고 자녀들과 함께 잔디밭에서 달리기를 하는 가족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낚시대회지만 낚시가 주목적은 아닌 것 같기도 하더군요.
여러 사람도 같이 어울리고 집사람하고 또 좋은 날씨에 또 한번 저기 아웃타운 하는 것도 좋지 해구선.
뭐 고기를 잡는다는 것보다도 그냥 와서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바람도 쐬고 이렇게 그런 거죠 뭐.
사실 이날 공원 측의 사정 때문에 고기들의 입질이 많은 원래 대회 장소에서 근처의 다른 지점으로 급히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 흐르는 것만 봐도 그날 손맛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는 강태공들. 옮겨진 장소가 고기들의 입질이 많지 않은 곳이라 그냥 소풍 나온 셈 치기로 했다는군요. 옆에서 보기에도 이런 느긋함이 느껴졌습니다.
블루길이야 블루길? 놀았어 지금. 뽑아 더 뛰어 더 뛰어야지 늦게 뛰었잖아 거기 도망갔잖아
잡지 마세요 물었어도 적은 거예요
이런 고기를 놓치신 모양입니다 지금. 대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송선규 씨라는 분은 막바지에 22인치짜리 대형 메기를 잡아서 이날 1등 챔피언상을 차지했고요 김영산 씨는 대형 잉어를 건져 올려서 2등 대어상을 김동권 씨도 18인치의 메기로 3등 애석상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트로피와 함께 녹용을 부상으로 받았고요 다른 분들도 오후 들어서는 좀 입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회원들의 귀갓길에 잡은 고기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기는 안 가져가고 그냥 놓아주든지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은 가져가요. 꼭 필요한 사람은 먹을 것은 가져가도 뭐 굳이 뭐 가져가려고 애쓰지는 않고 처음에는 막 가져갔는데 나중에 집에서 이제 비린내 난다고 가지 말라고 안 가져가요.
처음에는 욕심으로 받았다가 그게 이제 자꾸 쌓이잖아요. 아 이제 그만 좀 가져라고.
화창한 날씨 속에 즐거운 하루를 보낸 낚시 회원들. 김명렬 회장은 낚시의 진짜 매력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잡한 세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여러 가지 잡념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오면 우선 자연과 더불어 하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스트레스나 모든 잡념을 순간적으로 그날 하루는 잊을 수 있고 하나의 충전제가 돼가지고 머리를 맑게니까 정화시킨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느새 낚시터의 여유와 즐거움이 이곳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경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스앤젤레스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동절인 지난 1일 로스앤젤레스 곳곳에서 불법 이민자들의 신분 합법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는데요. 김인욱 기자, LA 한인타운에서도 시위가 있었습니까?
네, LA 한인타운에서도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이민자 권리 행진이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두 곳에서 열렸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상가와 벌먼트에 오후 2시부터 집결하기로 한 시위대는 오후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부터 모이기 시작해 오후 2시에는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이부터 60, 70대 노인, 그리고 학생들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라티노와 흑인 이민자 등 다양한 인종의 이민 농호 단체들이 모인 시위대들은 모든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보장하라, 부시 행정부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을 통과시키라 등의 피켓을 들고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한 한인입니다.
저는 이제 시민권자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도시민족이 미국에서 같이 함께 조인해가지고 미국가를 이루는데
이들은 또한 1200만 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자들이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등 생이별이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위대들은 한인타운의 벌먼트와 삼가 부근에서 시작해 메가더 공원까지도 행진하면서 이민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하라고 소리 높여 외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시위대의 한켠에서는 모든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인타운 외에 다운타운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고 하셨는데 그쪽 표정은 어땠습니까?
네, LA 다운타운에서는 경찰 집계로는 만여 명, 주최 측의 집계로는 2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민자 시위대들은 오전 8시에 올림픽과 브로드웨이에 집결한 후에 LA 시청까지 이민개혁법안의 승인과 합법체류 신분의 부여를 외치며 시위 행전을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모든 커뮤니티에게 인권과 개선된 생활의 질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민자의 날 시위는 지난해보다는 참가 인원이 적었지만 그 열기는 뜨거웠다는 평입니다.
시위에서 어떤 특별한 불상사는 없었습니까?
네,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한인타운을 출발해서 목적지인 메가더파크에서 집회 도중에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상사가 있기도 했지만 체포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시위 참가 인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들 하던가요?
네, 지난해의 첫 이민자 시위에는 50만여 명이 참가했었습니다. 직장도 쉬고 학교도 안 가고 시위에 참여한 것이죠. 당시에는 반이민 법안이라는 일명 센센브레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라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매우 분노했었습니다. 이 법안을 반대시켜야 한다는 다급함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아직 최종 법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불법 처리자 구제 법안인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에 올해 의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가 지난해보다 시위 참가자 수의 감소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LA 교육구사나 각 학교에서 6학년부터 12학년 학생까지 학생 7만 2천여 명이 학교를 결석하고 시위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각 학교가 학생들의 결석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교육부에서도 학생들이 결석하면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줄이겠다면서 학생 관리를 오래전부터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학교를 결석한 학생 수는 단지 1480명에 그쳤습니다. 이번 이민자혁 시위는 곧 이민법안을 입안할 의회 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최근 가족이민의 대폭 축소를 내용으로 한 자체 이민 개혁안을 내놓는 등 이민법에 관한 입장이 바꾸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부시 행정부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네, 한인들에게도 중대한 사안인 이민자 문제, 모쪼록 올바른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인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한인사회 소식은 하와이 이영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 하와이 소식은 의료 관련 소식입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의 척추디스크 의료기관인 우리들병원 이상호 재단 이사장이 하와이를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상호 이사장은 세계 최소 침습 척추수술과 치료학회 이사장으로 선출돼 하와이에서 세계 학회를 개최하기 위해 이번에 하와이를 방문했습니다.
하와이에 온 이유는 2008년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전 세계 유럽, 미국, 아프리카, 한국, 뭐 일본, 중국까지 다 합해서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척추 전문 의사들이 하와이에 집결을 합니다. 하와이에서 완전히 리뷰하기 위해서 이 학회 준비를 위해서 왔습니다.
이러한 세계 대회의 한 중심에 서 있는 한국의 우리들 병원은 척추 한 분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척추 신경외과와 재활의학, 그리고 척추 흉부외과 등 척추 질환의 유일한 전문 병원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우리들 병원 이상호 이사장은 내년 하와이에서 개최될 세계 학술 회의를 통해 하와이에도 이 첨단 수술법을 알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 수술법은 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나 환자 후생 복지 면에서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병원이 이러한 척추치료가 특별히 발달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특히 치료가 발달된 이유는 아마 생활방식에서 한국인들이 척추디스크병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생활, 부엌에서 엎드려서 일하는, 허리 굽혀서 일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많은 척추디스크병을 일으키는데 한국 의사들이 여기에 가장 상처를 내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고 절개를 하지 않고 고치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한 결과 젓가락같이 아주 작은 터널로서 작은 캐뉼으로서 치료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됐고 칼을 사용하지 않는 치료법을 개발해서 한국 의료 중에서도 특히 척추디스크가 세계의 메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들 병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수술법은 1991년 이상호 이사장이 처음으로 시술한 방법인데 수술 후에 요양기간도 짧아서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수술 비용도 미국에서와는 달리 큰 절약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지금까지 호놀룰루에서 이영호였습니다.
네, 이영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와이 한인사회 소식을 끝으로 이번 주 미국 속으로는 여기서 마칩니다.